오늘은 믿거나 말거나 제가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모퉁이 한 켠 수레에 놓인 불판 위에서 호떡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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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겁다!
에이 좀만 참아! 어쩔 수 없잖아.
아휴 그럴 거야? 아니 그런데 아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 그럼 뒤집어. 뒤집으면 덜 뜨겁잖아.
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찾아오죠. 그냥 견디는 것이 나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환한 새로운 길이 보이기도 하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일어나 들려드리면서 11월 19일 EBS FM 토요 이문화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목소리 출연해 주신 두 분 과연 누구일까요? 두둥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코미디언이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아, 뜨거워. 그리고 뒤집으면 되지 않냐 하면서 발상의 전화를 일깨워 주신 호떡 친구 나와 계시는데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부터 두 주에 걸쳐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알려주실 이한규 박사입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네. 네, 지금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춘천도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네, 호반의 그렇습니다. 도시. 네. 예, 좋은 데서 오셨네요. 이렇게 멀리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사님이 연기하신 그 힘들면 뒤집어라고 외친 그 호떡의 생각. 철학자로서 평가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아,
철학자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요. 네. 뭐, 발상의 전환은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철학자들도 그 상식, 그다음에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들을 좀 하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책 읽으면서요. 이 박사님께서 적어놓으신 그 이 발상의 전환. 예전에 어떤 책에서요. 냉장고 문 열었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전화기 폴더 전화기를 열면 이게 액정이 켜지는 걸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오늘 박사님 수업 들으면서 더 많이 머리를 휙휙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4시간 동안 그리스 철학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이한규 박사님에 대해서 정미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이한규 박사는 독일의 만하임 대학교에서 철학과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플라톤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피스트 정치 철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귀국 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양 고대 정치철학 중 법철학 연구를 했고요.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에서는 전임연구원으로서 서양 고대 논증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현재는 한림대학교 입학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젊은 지성을 위한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책 단숨에 정리되는 그리스 철학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부터 2주 동안 이한규 박사와 함께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이야기 나눌 주제는 그리스에서 철학이 탄생하다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공부든 기초가 탄탄해야 되니까요. 박사님 먼저 철학이란 어떤 걸 연구하는 학문인지요?
예, 일단 철학이 그 우리가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필로소피라는 건 이제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필레인이라는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다는 동사와 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라는 그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혜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런 것들 총칭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문들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어서 뭐 정치학이면 정치, 뭐 경제학이면 경제 이렇게 갈라졌지만 이제 당시에는 학문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네. 필라소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셨네요.
네. 생각보다 조금 쉽네요. 철학하면 되게 어려웠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전부를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일컫는다니까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네. 그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이 왜 보이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근원적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스 신화처럼 그리스 철학도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해서 고대 로마까지 계승된 철학을 의미하는 건 맞나요?
네. 그 뭐 지난주까지 그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텐데요.
네.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네. 그리스 철학이라는 걸 로마까지 지속돼서 기원전 한 6세기 그 플라톤이 처음 만든 아카데미아라는 대학을 문을 닫게 만듭니다. 황제가.
네.
그때까지를 이제 저희가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고대 그리스 철학의 계보를 뭐 대략적으로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한 학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만 고대 그리스 철학의 범위가 방대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한 1000년이 지속된 학문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철학자들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의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 계략을 한다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대하지만 저희가 좀 짧은 시간에 중요한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 그리스 철학 이야기. 이 제목 앞에 단숨에 정리되는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뭐, 한 권에 막 끝장내는 네.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요 책을 읽으면 두 주만 공부하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을 어느 정도는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남정님 그 시처럼 네. 그 한 번에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
예. 예.
바로 그걸 노리셨군요.
네, 그래서 책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네, 네. 고대 그리스 철학 입문서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뭐
저도 철학을 입문하면서 고대 철학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이름들이요.
맞아요.
왜 이렇게 긴가요?
너무 길어요.
길고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전공서적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읽기엔 너무 난해합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제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그냥 일화 중심으로 이렇게 돼버려서
네.
사실
네.
철학사라는 의미를 못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젊은 친구들한테 쉽게 철학사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써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네, 네. 네. 예, 예.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책이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철학의 세계에 일단은 좀 빠져들게 하는 어렵지 않은 입문서다. 이렇게 이해가 저는 됐습니다.
네.
정미 씨, 오늘 우리도 고대 그리스 철학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선입견 따위는 좀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책 읽다 보면 챕터 끝머리에 이렇게 네. 이제 핑크빛 이렇게 칸대로 쳐져 있는 데서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잖아요. 설명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한번 더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앞서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서양 인문학의 뿌리이자 서양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사실 그리스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황어처럼 고대 문명의 직접적인 발상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에서 최초의 철학이 뿌리를 내리게 된 걸까? 아마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한규 박사의 짧은 강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주제는 그리스의 자연, 도시국가, 신화에 담긴 철학 탄생의 비밀입니다.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철학이 처음 발생한 건 사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왜 다른 데가 아니라 그리스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리스의 자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맑고 투명한 날씨는 그리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그게 시각의 문화입니다. 그 시각의 문화라는 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일 텐데요.
네.
그리스인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자연이 주어진 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주어진 또 규칙성들, 그다음에 조화, 질서 뭐 이런 것들에서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조각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조각상들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형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완벽한 네. 비율.
예, 예. 그 비율들. 이 비율들을 찾아낸 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던 시각적 아름다움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시각적 아름다움은 단지 이제 예술 작품에서만 투영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철학, 과학에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그리스 해변의 어둠이 점점 해가 뜨면서 밝아지면서 세상은 그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네.
그 드러냄.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그 드러냄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되게 추구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거는 어둠에서 밝혀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네.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점점 밝은 태양빛에 비춰서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시각 문화이고 이것이 철학하는 정신의 어떤 한 축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바다인데요.
네.
그리스라는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처럼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고 또 수많은 그 에게에 떠도는 섬들이 다 그리스 소속이잖아요.
네, 네.
그렇듯이 그리스 민족은 그 예로부터 육지에서는 얻어질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거나 먹거리를 찾거나 이런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바다가 주는 거는 개방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들과 결합을 할 수 있는 개방성을 제공해 줬죠. 그래서 그리스는 여러 문화들이 뒤섞이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네. 도대체 그럼 우리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이죠. 뭐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뭐 그 세국 정치를 했던 것도 그런 네, 이유 중에 네, 하나일 것 같고요. 두려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철학 기행이라는 책을 썼던 그 유명한 크라우드 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개방적인 환경이 결국은 다양한 경험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거고 그래서 정치와 개인 생활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그리스 민족의 통일성을 되게 어지럽혔고 위협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 있고 통일된 어떤 하나의 세계들 그리스만의 세계들 이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게 또 철학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도 역할을 했고 네. 그다음에 어떤 개방적인 네네. 환경도 역할을 한 거네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국가인데요.
네.
뭐 잘 아시죠? 폴리스라고 불리는 그 도시국가들은 그리스는 약 500개 정도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란 나라는 사실 없는 거죠. 통일된 하나의 그리스란 네. 나라는. 그러니까 산으로부터 내려온 그 절, 그 산맥들이 갈갈이 이렇게 땅을 찢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구텅이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고 그 구텅이에 모여진 사람들이 결국은 도시국가라는 폴리스라는 국가 형태를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도 작은 데는 1,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많을 때는 아테네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35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km 평방미터에 30만 명 정도의 아주 조그만 도시들이 결국은 그리스를 이루었고요. 근데 그 도시의 주인이 누구냐? 그건 그리스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결국은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도시를 이끌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삶을 유지했던 것. 결국 그게 이제 그리스 폴리스의 독특한 그 정치 문화일 텐데요.
네.
근데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들을 나눈다면 결국은 어떤 하나가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의 말씀이 있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성이라고 번역하고 이해하긴 되지만 그제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언어죠. 그러니까 언어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고 그 서로 이야기하고 나눠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 시민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신화인데요.
네.
지난주에부터 신화 얘기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네. 그 신화는 이제 그리스 민족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한 12세기경에 이제 지금 그리스 본토를 자리 잡게 됐는데 그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역마다 굉장히 폐쇄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 민족들 혹 국가마다 그 변주곡들이 많아요. 신화들의 변주곡들이. 그 다양한 신화들이 또 이야기들을 만들고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최초로 집대성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호메로스입니다. 네. 그 호메로스가 이제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를 쓰면서 이 이야기들을 그 추록하느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네. 호메로스가 장님입니다.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그 제자죠. 손을 잡고 그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신화들을 모아서 이 신화들은 이제 편집을 한 게 결국은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입니다.
네.
근데 이 일리아드에 들어오면은 이전에 들어있던 그 신화의 내용들이랑 이제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과 관련되지 않은 이상은 등장하지 않고요. 모든 게 인간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신들은 이미 신들로서 어떤 전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자연이라는 어떤 법칙에 제한을 받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마 그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요. 네. 우리가 신 중에 신이라고 제우스를 얘기하잖아요. 네. 하지만 제우스의 영역은 하늘에만 그쳐 있습니다. 네. 그 포세이돈은 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자연이 주어진 영역에 그 갈라져서 그 범위를 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신들의 영역이 이제 자연의 법칙에 귀속되게 되고요. 그런데 호메로스보다 사실 철학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사람이 이제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헤시오도스는 호메로스와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긴 한데요. 그 헤시오도스는 이제 두 개의 그 중요한 그 신화를 쓰는데요. 그게 하나가 이제 신통기, 그다음에 노동과 나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냥 어떤 신화들을 모아서 쓴 얘기가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신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두 책을 저술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신통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히 신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
계보, 그러니까 신의 계보를 처음 정리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신의 계보라는 건 결국은 자연의 계보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를 처음으로 이제 정리하게 된 사람이죠. 그 중요한 얘기 하나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카오스가 있었고 그 다음엔 널찍한 가슴팍을 가진 가이아가 생겨났다. 가이아는 모든 무한자들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통기 처음이 시작되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주의 질서, 조화 이런 것들을 신화를 통해서 이제 처음 집대성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영역이 결국은 그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학문을 그러니까 질서, 조화, 통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철학을 처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후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이한규 박사의 강연으로 철학 탄생의 비밀을 그리스가 가진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자연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도시국가라든가 철학의 시작 신화와 서사시가 또 풍부했다라는 등등의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제가 아테네에 갔었거든요. 아, 네. 박사님. 저희는 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두 시간이잖아요. 아까 네. 로고스 말 언어에 대해서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서너 시간이 기본이더라고요. 그 토론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예.
기원전 5세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보다 더 토론을 좋아하는 민족은 아마 그리스 민족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자연스럽게 탄생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게 됩니다. 네. 앞서 강연에서 헤시오도스의 물음은 인류 정신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고 그리스 철학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철학을 비롯해서 여러 학문의 시초는 인간의 호기심과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왜 발생했느냐? 바로 그 경의감, 또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처음 발생했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소통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부 퀴즈 드리고 나서 그리스 철학의 탄생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비 씨.
네. 앞서 이한규 박사님이 강연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철학 탄생의 비밀은 변화가 많은 지형과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환경, 도시국가의 토론 문화, 그리고 신화와 서사시의 영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갖춘 이곳, 기원전 6세기경 인류 최초로 철학이 탄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한규 박사님께서 보기 내주시겠어요?
1번 고대 이집트, 2번 고대 그리스.
네, 이곳에서 처음 생긴 철학은 서양 인문학의 뿌리라고 하죠. 다른 말로 히랍이라고도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고대 이집트, 2번 고대 그리스.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한규 박사의 저서 그리스 철학 이야기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커피, LBH 교육출판사에서 국어, 영어, 한자가 담긴 속뜻 국어사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곡 듣고 올게요.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바닐라 어쿠스틱이었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이한규 박사와 함께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곳의 신화를 보면 제우스와 헤라를 비롯한 올림푸스 신들, 페르세우스와 헤라클레스를 비롯한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중해와 에게해로 둘러싸인 이곳, 기원전 6세기경 철학이 탄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고대 이집트, 2번 고대 그리스.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만나고 싶은 책이나 저자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한규 박사님의 저서 그리스 철학 이야기 또는 아이루페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출판사에서 속뜻 국어사전 준비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부터는 고대 그리스 중에서도 철학의 씨를 뿌린 곳이라 불리는 밀레토스로 한번 가볼게요. 철학의 발생지를 더 정확하게 짚으면은 밀레토스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도시인가요?
네, 밀레토스는 그러니까 이오니아, 당신의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 네. 얘기하면 이제 터키 해안선을 따는 남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고요. 내쪽으로는 그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륙 무역의 중심이고 외항을 통해서 이제 바다로 들어온 물건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또 주위에는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올리브 농사가 굉장히 잘 된 지역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약 한 기원전 1000년경에 그 밀레토스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크레타 섬, 그리고 그리스 본토 아니면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트로이가 그 멸망하게 되잖아요. 연합군한테 네. 그리스 연합군한테 거기서 들어온 유민들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도시 국가인데요. 근데 이 원래 이 지역에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 그리스 연합군들이 들어가면서 그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여자들을 이제 부인으로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 그 취한 부인들한테 이제 애를 낳고 해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부인들이 여자들은 그 자기 난 아이들한테 너의 아버지는
나의 원수다라고
그렇죠.
했겠네요.
원수라고 네네.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리켰답니다.
근데
아무튼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요. 뭐
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뉴욕이나 런던 같은 네, 그런 도시였습니다.
밀레토스가요.
네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역이나 교역이 많기 때문에 학문들이 여러 학문들이나 여러 종교들이 유입하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학문들을 접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 좀 그 먹고 사는데 좀 걱정이 없으면 공부 맞아요. 좀 많이 하게 되는 네. 것 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여건이 형성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 밀레토스 출신의 철학자들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 학파라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학원 출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학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파라고 묶어서 일단은 이제 지역이 같은데
예.
이 지역에 세 명의 철학자들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고요.
예.
이 세 명의 철학자들이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게 유사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 세 사람을 묶어서 우리가 밀레토스 학파라고 부르게 되는
그
거죠.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그렇죠.
같은 학파로 묶는 거군요.
네, 네, 네.
밀레토스 학파에는 어떤 철학자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명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탈레스, 그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 그다음에 아낙시메네스라는 요 세 명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세 명의 철학자가 공통으로 추구했던 것이 세계의 근원이라는.
그러니까
당시 이걸 이제 아레케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발생을 했을 텐데
네.
그럼 그 발생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제 최초의 철학자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밀레토스의 철학자들 중에서 탈레스.
네.
이 사람은 철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네.
탈레스는 어떤 사람인지 개인 분석 부탁드립니다.
그 기원전 585년에요. 이제 정확하게 날짜로 5월 28일입니다. 당시. 그 이오니아 지역을 두고 메디아인하고 리디아인들이 서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항상 싸우는 지역이죠. 왜냐하면 비옥한 땅이니까 서로 가지려고요. 그런데 이날 갑자기 태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통 어둠으로 휩싸여진 거죠. 이게 이제 일식이라고 불리는 네네. 현상이죠.
지금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예, 지금 알고 있죠. 그런데
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일식의 날짜를 맞추는 거는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날짜를 탈레스가 처음 맞췄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원전 5세기.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을 어떤 일부의 학자들은 철학의 탄생일로 보자.
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밀레 그 탈레스는 이제 이런 일을 예견할 정도로 우주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박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에는 7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명의 현자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현자로 칭송을 받았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나 이런 데 가서 어떤 수학도 배우고 그리고 이런 배운 수학으로 실제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다고 합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또 최초로 1년을 365일. 지금 우리가 365일인데 360일까지 네. 1년을 나누어서 1년을 측정을 했고요.
네.
이런 어떤 다양한 과학적인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발견을 한 그런 네. 철학자입니다.
탈레스는 정말 천문학적인 지식이 지금의 최고의 지식 수준에서 절대 못 미치지 않는 네.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탈레스는 세계의 근원을 뜻하는 아르케를 무엇으로 이해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세계의 근원에 대한 탈레스의 주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철학의 창시자인 탈레스는 그것 아르케를 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육지가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된 것은 모든 사물들의 양분이 습기로 되어 있고 따뜻함 자체도 습기 있는 것으로부터 생기며 이것에 의해 존속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럴듯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네. 만물은 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네. 탈레스의 주장인 거군요.
네네. 사실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게 다 물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좀 맞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탈레스가 시도한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신화적인 방법으로 뭐 세계 만물을 설명했다면
네.
이제는 과학적이거나 혹은 논증이 가능하거나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탈레스는 물이라고 생각했을까?
생명체는 모두 물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생각해 보면 이제 고체.
네.
세계는 고체, 액체, 기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는
물밖에
물이죠.
없다.
물이죠. 마이너스 0도로 떨어지면 얼고
네.
100도로 넘어가면
기화되고
예,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모든 생명체는 물과 물이 만나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도 뭐 아기가 태어날 때도 그게 이제 물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레스는 사람도 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남자 여자가 만나서 네, 네. 물물이 만나서 또 물을 낳고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나 보네요.
훌륭한 학생인데요. 금방 또 배우네.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네, 탈레스는 세계를 구성하는 자연의 근원을 밝힌 최초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의 철학적 태도를 두고 플라톤이 남긴 글이 인상적인데요. 책 속 이 내용 먼저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해설을 그리고 트리키아 하녀는 정민 씨가 이한규 박사가 플라톤 역할을 맡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탈레스는 늘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하늘을 쳐다보고 가던 탈레스가 한 번은 웅덩이에 빠져 소리를 질렀죠. 그 허둥대는 모습이 하도 우스워서 지나가던 트리키아 하녀가 깔깔 웃으며 말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없으니 웅덩이에 빠지시죠.
플라톤이 이 일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탈레스를 웃기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철학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죠. 플라톤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와 같은 조서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철학자가 법정 혹은 다른 곳에서 자기 발밑이나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할 때 일상생활에 서툰 그의 행동은 트리키아의 하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비웃음을 살 것이다. 그는 경험부족으로 웅덩이는 물론이고 헤어날 길 없는 온갖 어려움에 빠진다. 그의 서툰 행동은 놀랄만 하고 우둔하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철학자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와 달리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그것을 알고자 노력한다.
네, 그 당시에는 뭐 두려워하기만 했던 일시까지도 마쳤던 천문학자는 어느 정도나 집중해서 공부했는지 탈레스가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걸어 다닐 때에도 네. 앞으로 안 보고 하늘만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집중했는지 알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선배 철학자인 탈레스에 대해서 플라톤이 존경심을 표했던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은 사실 탈레스 같은 형태를 보여주잖아요.
네.
뭐 현실에 직 가는 길도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질서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득 찼던 거죠.
네. 자, 이번에 밀레토스 학파 중에서 아낙시 만드로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는 세상의 근원인 아르케를 어떤 거라고 그랬나요?
아, 아낙시 만드로스는 사실 참 항상 넘버 투죠.
네.
탈레스에 의해서 밀려서 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나 철학자들은 이제 그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이 더 의미 있고
아.
더 철학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한 만물의 시온이라는 거는 한정을 정할 수 없다. 무한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앞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이론.
예. 뭐 앞에 뭐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네.
페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앞에 그 아, A가 붙어서 정할 수 없음.
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음. 이렇게 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 우주 전체를 가득 찬 건데요. 사실 이거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원리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구성된 거는 물질인데 그 물질들을 그렇게 만들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앞에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물, 예? 공기, 불, 흙 이렇게 이걸 콕콕 집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네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네. 이 네 가지 원소들은 있는 거고요.
네.
결국 이 세계는 이제 네 가지 원소들이 서로 붙거나 떨어지거나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맞아요.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데 그 원리가 결국 앞에 이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옛날 2500여 년 전에 아낙시 만드로스는 우주 공간 안에 떠 있는 지구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영국 철학자인 칼 포퍼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인간 사상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대담하고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인상적인 관념 가운데 하나다. 탈레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탈레스와 아낙시 만드로스 사제지간이에요.
네.
그럼 이제 탈레스가 선생님이고 아낙시 만드로스가 제자.
네.
두 철학자의 업적을 어떻게 비교 평가하십니까?
아, 사실 비교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해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포가 얘기했듯이요. 탈레스는 지구가 물 위에 떠 있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럼
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신화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요. 근데 아낙시 만드로스는 지구라는 건 우주 공간에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레스는 이전에 있던 것들을 철학적인 용어로 혹은 그렇게 바꿨다면 아낙시 만드로스는 거기에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철학의 씨를 뿌린 밀레토스 학파의 세 명,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 그리고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영원한 이인자 아낙시 만드로스 네. 간단하게 만나봤고요. 이제 밀레토스의 세 철학자 중에 한 명 남았어요. 아낙시 메네스네요.
네.
예. 그는 만물의 근원을 어디서 또 찾았나요?
아, 아낙시메네스는 다시 탈레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물질 중에 뭐 하나인데 그는 이제 공기라고 본 거죠.
물이 아니라
네,
공기.
네. 그래서 뭐 사실 독창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튼 근데 그 아낙시메네스가 중요한 거는 왜 공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실험을 합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네, 그 실험 장면이.
그 실험 장면. 그러니까 그렇죠. 입을 이렇게 오므려서 호 들어 마시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고
네.
그래서 화 불면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나가고.
거니까 이런 원리로 이제 이분은 이제 공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처음으로 실험을
그렇죠.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게
실험을 했어요.
새로운 시도.
근데 네. 이 그 계보가요.
네.
탈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네. 아낙시 만드로스가 있고 그 밑에가 아낙시 메네스인가요?
네, 네.
아, 그 이제 이런
이렇게 세 그 순서로
그렇죠?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이 세 명의 밀레토스 학파야말로 최초의 철학자들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아낙시 메네스를 끝으로 밀레토스 학파가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가요?
이제 페르시아가
네.
그리스 영토뿐만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들 그러니까 그리스가 식민지로 잡았던 그 페르시아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이제 전부 자기 땅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확장 정책이 예. 결국은 그리스와 충돌하게 되고 그 해안 지금 그 터키 해안에 있는 수 없는 조그만 도시들 네. 그리스인들이 만들었던 도시들을 페르시아가 다 이제 자기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뺏어서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공부를 할 사람이 없었겠네요.
그래서 그 밀레토스 학파와 그러니까 밀레토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성, 네. 철학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뿌뿌리 흩어지게 되고 결국 이게 그리스 전역으로 철학이 네.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 책에 민들레 홀씨처럼 네. 그들의 철학은 페르시아의 바람에 밀려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초토화는 됐습니다만 네. 다행히도 밀레토스 학파의 씨앗이 그리스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다시 피어나는데요. 피타고라스 하면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 뭐예요?
정리 써보세요.
뭐, 예? 생각?
있잖아요. 이미의 직각 삼각형에서 쭉.
뭐예요?
아,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지난주에 네. 수능이었는데 미안하네.
뒷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다른 두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적어왔어요. 아니, 하라 그럴까봐.
이러다가 아나운서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알고 계시네요. 좀 지긋지긋했어요. 이 네. 이름 듣는 거.
그런데 네. 이 우리가 이제 수학자로 생각하는 피타고라스가 네. 철학자로서도 상당한 업적을 남겼죠.
네, 네 맞습니다. 그 피타고라스는 사실 밀레토스 학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네.
그 일단 살고 있었던 곳이 피타고라스는 그 밀레토스 학파와 살던 그 근처 지역에 살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다가 참주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 그 지역을 그 통치했던 사람이 하도 못된 사람이라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여행을 통해서 학문을 습득하게 되고 그 여행의 과정에서 얻었던 그 학문들이 결국은 그 자신의 철학,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게요. 네. 우리도 막 어디 그 동네에 살고 있다가 군주나 위에 있는 사람이 별로야 떠나고 싶어 네. 이러면 함부로 못 떠나잖아요. 네네. 다 포기하고 이래야 네. 되는데 그냥 홀연히 갈 수 있었던 시절이었나요?
당시 뭐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만 아테네를 떠나질 않았고요. 나머지 철학자들은 거의 10년에서 20년 동안 학문적 방황, 뭐 학문적 여행 이런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그 피타고라스도 이제 그런 여행 중에 그 플리우스의 참주 레온테스를 만납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피타고라스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온테스가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때 이제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나는 지혜로운 자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네.
나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학의 어원이 되는 거죠. 최초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겸손한 표현인 거죠.
네네.
보통이면 아,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나는 지혜는 아직 없고 다만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철학의 어원이 되는 거죠.
네. 근사하게 말하자면 나는 네. 필로소포스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한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시원인 아르케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아셨을 텐데요. 네. 이미 수라고 생각하셨어요.
수. 네. 아,
수. 숫자 수. 네.
수에 있다.
네. 네. 조금 설명을 해 주시자면요. 네네.
그 수도 이제 완전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 완전한 수는 피타고라스는 10, 0, 10이라고
아,
예. 그래서 왜냐면 1 2 3 4 네. 합치면 10이죠.
오.
그리고 1 점 찍고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합치면 삼각형이 됩니다.
네.
삼각형 가장 완전한 도형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
그래서 이거를 테트라티스라 부르고요.
네.
이 10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1은 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점. 2는 점 두 개니까 선. 3은 선 세 개니까
면.
4는 이제 공간을 얘기하게 되죠. 그 4의 공간 안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피타고라스의 생각입니다.
네. 이 사람들 또 얘기 들으면 또 이게 또 공부를 잘했네 그렇죠. 이런 생각 맞는 것 같고
완전수가 10이었군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피타고라스 이후에 또 새로운 시대를 연 철학자들로는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이 두 명을 꼽고 있는데요. 이들의 철학이 오늘날까지 철학의 두 뿌리가 됐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헤라클레이토스하고 이제 파르메니데스는 우리가 보통은 이 세계가 운동을 하느냐 혹은 운동하지 않느냐 이게 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두 철학자는 이제 각각 상반된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그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변한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는 변화하는 거는 없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그 헤라클레이토스는 그걸 판타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판타레이.
예.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근데 왜 변하느냐? 그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변하느냐? 이 사람은 그거를 모든 것이 투쟁하기 때문에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게 있고. 그죠? 밝은 게 있으면 어둠이 있고.
네.
배고픔이 있어야 배부름도 있고 아픔이 있어야 또 건강함이 있고 모든 것들은 이런 어떤 대립된 것들이 서로 투쟁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말로 이제 그런 말 있죠. 한번 강물에 한번 그 발을 담그면 똑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미 지나간 거니까
흘러갔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르메니데스는요?
파르메니데스는 사실 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 그래도 좀 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나만 이해 못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복잡한가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그런 거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전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박사님이시니까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우주가 만약에 꽉 차 있잖아요.
네.
이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꽉 차 있는 것은 그냥 하나죠. 이게 있는 거죠.
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있는 건데 이 있는 것이 없음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오.
없는 거에서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있는 거에서 없는 것도 없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네.
생각할 수 없는 거는요?
그것도 있는 겁니다.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네.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나 이거 두 가지 나왔으면 틀렸어요. 어렵네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를 해석하는 것이 결국은 그 많은 그 후대 철학자들의 굉장히 그 일 중에 하나였고요.
아.
결국은 나중에 이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르메니데스의 이론을 받들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데아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네. 파르메니데스. 예, 파르메니데스는 어려워서 안 읽는
진도를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진도 나가세요.
네.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을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철학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중 헤라클레이토스는 맨 앞에서 탁자에 팔을 이렇게 괴고선 고독한 표정을 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림에서 어두운 느낌으로 담아낸 건 뭐 느낌적인 느낌, 뭐 그의 네. 철학적인 사상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도요. 그 헤라클레이토스를 그 어두운 사람,
네.
혹은 이해하기 힘든 사람,
네.
혹은 수수께끼 같은 사람 이렇게 네.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뭐 철학도 철학이지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겪었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그를 어두운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죠.
네, 네, 네.
굉장히 까칠했고 사실 그 신전 부모님이 그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이었는데
네.
당연히 그거는 큰아들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철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 그 사람이 속했던 도시국가가 그 현명한 어떤 통치자에서 그 친구거든요.
네.
현명한 통치자에서 했는데 민주주의자들이 그 친구를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에 반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그 정치적인 그 나쁜 꼴들을 보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칡풀이를 깨 먹으면서 혼자 철학의 그 탐구를 하게 되죠.
네.
가장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쓴 책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신전에다 숨겨놨답니다.
쓰고 나서요. 네.
그 이제 나중에 풀어봤는데 네.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해하는 부분을 보면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알겠다.
네.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플라톤도.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잠수부가 깊은 바다를 헤매듯 들어갔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되네요.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네. 철학자입니다.
네. 정말 또 자신만만했어요. 토론하다가 네. 갑자기 잠시 기다려주게나 내 자신에게 물어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정말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자신감 높이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어떤 생각들이 헤겔의 변증법 철학에 영향을 미쳤나요?
헤겔의 변증법을 좀 아시면 네. 뭐 이해하기 쉬울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건 결국은 모든 것들은 이렇게 정이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 있고, 그럼 그에 대한 반대되는 것이 있고, 네. 이 반대되는 것이 서로 싸우다가 새로운 무엇으로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정반합이라고 네. 얘기하는 네. 쉽게 네. 얘기하는 네.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그 원리가 사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든 만물은 투쟁한다의 원리에 들어있죠.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건 사실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헤라클레이토스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철학자들의 사상을 다 이해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거고요. 우선 기보를 살펴보는 것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의 문을 두드려 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밀레토스 학파로부터 시작된 철학의 탄생에서부터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중에서 엠페도클레스와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황금기를 연 소피스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씨 네. 퀴즈 정답이요.
이곳에서 처음 생긴 철학은 서양 인문학의 뿌리라고 합니다. 히랍이라고도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번 고대 그리스입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리지널 런던 캐스트의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레미제라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듣고 나서 이한규 박사와 함께 고대 그리스 철학 이야기로 2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